여러분, 무슨 영화 보셨나요? 5월달 편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올듯 말듯 말이죠. 먹구름이 잔뜩 껴있는데. 먹구름인지 참, 지금 한밤중이니까 잘 보이진 않지만, 또 바람이 지금 말이죠. 비 냄새를 품고 있네요. 이런 오글거리는 표현을 좀 써봅니다만, 좀 비가 좀 와야죠. 너무 지금 가물어가지고, 메르스도 지금 진정이 안 되고, 하여튼 뭐 지금, 나라가 지금 난리입니다. 아이고.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감상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 무슨 영화 보셨나요? 이 방송편은 순전히 여러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말 청취자가 만드는, 그야말로. 왜냐하면 제가 청취자분들의 글을 그냥 읽어나갈 뿐이니까, 가끔 애들이 좀 치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평을 남겨주시면 제가 몰래 훔쳐다가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근데 제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 쓰신 그 글들을 좀 실수로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저희 블로그 영화 페이지에다가 오셔서 써주시면 그건 제가 뭐 거의 뭐 100% 읽어드리죠. 자, 제가 쓴 글부터 시작하죠. 드래프트 데이 감상했습니다. 미국 미식 축구의 드래프트 데이를 소재로 삼아 그린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케빈 코스트너로 한 구단의 단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잘 모르는 분들께는 꽤 생소한 소재, 생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드래프트라는 거는 비프로 선수가 이제 프로에 도전할 때 그 프로팀이 순번에 따라서 한 명씩 지명해서 이제 영입하는 걸 말하고요. 이 주인공이 맡은 단장이라는 거는 한국에서는 뭐 흔히들 프런트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감독, 선수, 스태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직책을 이제 뭐 단장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그런 프로팀에서 단장보다는 이제 감독이 더 두드러지는데 이런 미국에서는 단장 혹은 그 구단의 사장, 구단 주관이란 구단의 사장 뭐 이런 사람들도 꽤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죠. 이 중요한 드래프트 날에 여러 구단과 경쟁하여 원하는 선수를 얻어서 수렁에 빠진 팀을 구해야 하는 게 남주에게 떨어진 지상 과제입니다. 미식 축구나 스포츠, 드래프트, 단장 역할 등의 생소한 분은 굉장히 재미없게 느끼시겠지만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은 꽤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후반에 헐리우드 특유의 뽀뽀신이 나오는데 그 연애 흐름만 빼고면은 좀 괜찮았고요. 브래드 피트가 야구 단장으로 나왔던 머니볼에 비해서는 더 흥미롭지만 전형적인 흐름으로 대중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분들께는 좀 불편해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스물 요거 비교 감상해보겠습니다. 먼저 금비언니님 댓글 5월 22일날 써주셨네요. 스물 봤습니다. 욕들과 19금 말장난들이 귀에 착착 감기네요. 즐거운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저도 봤습니다. 제가 쓴 글 읽어드리죠. 이 당시에 제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었나봐요. 재밌다는 걸 알겠는데 제대로 낄낄대며 웃지를 못하였습니다. 슬럼프가 확실한 듯. 요즘도 좀 영화 슬럼프이긴 합니다. 그래도 꽤 공감하고 꽤 희죽거리며 봤습니다. 주제와 코믹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 힘이 좋았고요. 생각보다 야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락한 건지도 모르죠. 사실은 굉장히 야한 표현인데 이미 타락한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남주들의 작업 멘트가 참 이상적이었습니다. 네 엉덩이에 XS를 비비고 싶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강하늘이 동아리 방에서 선배와 저 대사를 나눕니다. 네 엉덩이에 XS를 비비고 싶어. 선배에 의해서 그 망상이 깨지는데 강하늘이 선배에게 매우 송구스러워하고 놀라며 황급히 사과를 하죠. 저는 그 감정이 공감되었습니다. 순수한 내 사랑인데 그런 저열한 엉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망상을 하다니. 평론가 듀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연기자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연기한다. 정말 저도 20살짜리 동생들이 이 영화 속에서 까부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그래서 그런지 배우들이 새로운 모습 마저 보이더라고요. 남주들 여주들 모두 좋았는데 전 동생 캐릭터의 이유비 양이 제일 귀여웠습니다. 오빠 친구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장면은 정말 귀엽더라고요. 제 취향에는 스파이보다 스물이 더 나은데 결국은 스파이를 녹음하고 말았죠. 자, 그리고 제가 초롱무거하게 봤네요. 이창동 감독의 데뷔작이고 뭔가 계속 바카스탄 생각이 났습니다. 비슷한 연출의 장면도 있고 올해 안에 녹음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초롱무거하게를 봤었죠. 이거 빨리 녹음해야 되겠네요. 계속 제가 본 영화들이네요. 백 투 더 비기닝 봤습니다. 딘 이스라엘리트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데뷔작 치고는 괜찮은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여행물이고요. MIT 입학을 목표로 하는 남고딩이 천재아버지의 타임머신 초기 모델을 최신 기술로 복구, 완성하면서 친구들과 시간여행을 하고 또 그런 소동을 담고 있습니다. 페이크 다큐로 이 시간여행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걸 남주의 여동생이 소형 카메라로 담습니다. 뭐 실험 기록 비슷한 의미죠. 미국에서는 저예산 장르 영화에 이렇게 페이크 다큐가 고쳐 쓰이나 봅니다. 근데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고 시점이 제약되어 있어서 한국 관객들 중 혐오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약점이죠. 새로운 맛은 없었습니다. 기존의 나비 효과, 애니메이션 슈타인즈 게이트 등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 가지를 수정하려 계속 과거로 가지만 그 행위가 또 다른 악영향을 남기고 또 그걸 고치려고 과거로 가고 그런 거죠. 고딩들이 나오다 보니까 청춘물 느낌도 나지만 윤리적인 면에서 더 공감이 가긴 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좀 더 악함과 욕망에 찌들어 있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죠. 장르적 재미가 크다기보다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될까, 그 천재 아버지는 뭘까 등등이 계속 궁금해서 끝까지 보게 되더군요. 속 시원한 마무리는 아니었고 시간여행물로서 이야기가 치밀한 느낌도 그리 없었지만 초능력물 페이크 다큐였던 크로니클처럼 어린 친구들의 행위, 깔끔한 색감과 연출 등이 좋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나비효과, 애니메이션 슈타인즈 게이트 등은 뭔가 좀 간절함이 느껴지는 작품이었죠. 시간여행물은 왜 다들 과거로 날아가서 뭔가를 고치려는 전개를 보여줄까요? 그게 가장 흔한 기본적인 관객의 욕구이긴 하지만 슬슬 이런 비슷한 패턴을 좀 질려간다. 예전에 본 영화 타임 패러독스도 비슷하지만 주요 이야기 줄기가 달라서 색다른 흥미를 갖고 본 기억도 있고요. 그나저나 재미만 따지자면 나비효과가 최고지만 전체적인 완성도는 20세기에 나온 백투더퓨처 시리즈가 정말 최고였다. 아마 헐리우드에서 이 백투더퓨처는 리메이크를 하지 않을까 조만간. 정말 재밌습니다. 자, 물의 환 비교 감상해보겠습니다. 승빈 오빠님 댓글부터 시작하죠. 목동 CGV에서 감상. 영화 스토리는 그닥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냥 영화 분위기와 배우들의 감정 연기들이 볼만했네요. 올해 다른 한국 영화가 별로였기 때문에 한국 영화 중에서 이 영화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은 물의 한인데 하도 잔인하고 나쁜 놈들이 나오는 영화를 그간 많이 봐서인지 살인범이 그렇게 나쁜 놈인가 뭐 이런 생각을 들긴 했지만요. 박성웅이나 다른 조연들의 비중을 줄인 건 아무래도 전도연이나 김남길의 감정에 집중하려고 한 듯합니다. 자, 팟빵 쪽으로 피구왕님께서 써주셨습니다. 5월 30날 써주셨네요. 오랜만에 영화관에 갔습니다. 동생의 피값, 헌혈을 하면 준 영화표로 물의 한을 보았습니다. 아, 동생분이 피를 팔아서 갑자기 그 화성광이 떠오르는데요. 주연 배우 두 분 모두 좋아하는지라 연기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엔딩이 인상적이더군요. 스포가 될 것 같아 여기 적지 못하겠지만 잊지 못할 대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피광님 참 오랜만에 제가 댓글을 뵙는 것 같아서 참 좋았고요. 계속 좀 자주 찾아와 주시고요. 트위터 쪽으로 스트라이크님, 물의 한 전도연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영화. 재미도 있고 특히 엔딩이 너무나도 인상적인 영화. 스트라이크님도 엔딩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써주셨네요. 연두님도 써주셨네요. 최근에 본 영화 차이나타운, 간신, 무례한 사는 게 힘겨워, 무거워. 이 영화 물에 한해 김남길 멋지고 우리나라에서 전도연 같은 역량 있는 배우는 전무후무한 듯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주 뭐 호평이네요. 이 물에 한 비교 감상 해봤고요. 산사추님이 메가박스 이수에서 산다. 박정범 감독님이 적던가요? 이창동 감독의 조감독 출신 감독님인데 첫 번째 영화가 무산일기라고 그것도 꽤 좋은 평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두 영화 모두 주연을 맡으셨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읽어드리죠. 산사추님 댓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영화 막바지쯤에 9살 조카에게 하는 대사입니다. 근데 저 9살 여자아이가 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가 참 어둡고 힘겨운 내용인데 지루하지 않더군요. 강신혜님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영화가 거의 3시간짜리에 이것도 1시간 이상 쳐낸 거라고 하더군요. 와, 3시간짜리입니까? 그러면 180분 정도? 대단하네요. 전이 감독의 전작들이 꽤 괜찮은 평을 받아서 보게 되었는데 역시 다음 작품도 기대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독립영화 잘 찍는 감독이 상업영화로도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산다 라는 영화였고요. 금미언니님께서 꿈과 광기의 왕국 봤다고 써주셨네요. 포스터에 이끌려 보게 됐는데 지브리 다큐 같은 것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는데 뭔 내용인지 알수 없었던 건 자막 설정이 안된 상태에서 끝까지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상만 봐서는 대충 바람이 분다 때를 찍은 것 같은데. 그런데 신기한 건 자막이 없어도 다 보게 된다는 거네요. 자막 설정을 안 해놨다는 걸 영화 중반 되어서야 알았네요. 무성의 신기한 다큐구만 이러면서 봤는데 다시 봐야겠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아이고, 금비언니님 감사드리고요. 서사춘님이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를 보시고 써주셨는데 비교 감상해보죠. 2007년쯤 존 말로프라는 청년이 역사책에 쓰일 과거 거리 사진을 찾기 위해 집 앞에 경매장을 찾았다가 인화되지 않은 필름이 한가득 담긴 박스를 낙찰받게 되면서 이 필름의 주인인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가는 과정을 찍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추천드리겠습니다. 롤라이플렉스라는 카메라로 찍은 수많은 사진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 비밀에 쌓인 비비안 마이어라는 작가를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의 인터뷰도 좋았습니다. 검색해 보니 돌아오는 7월부터 성곡미술관에서 비비안 마이어 사진전을 하네요. 꼭 보러 갈 생각입니다. 청취자분들도 혹시 시간 되시면 7월달, 다음 달이네요. 성곡미술관에서 비비안 마이어 사진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트위터로 류은지디킴님께서도 써주셨네요.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 다큐멘터리이지만 감각적인 편집과 추리물 구성으로 초반은 흡입력이 상당했다. 반면 중반 이후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면서는 좀 졸렸다. 사진가로서의 마이어와 개인 마이어의 괴리감은 확실히 드라마틱한 소재였지만 약간 아쉬웠다라는 그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 비교 감상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트위터 쪽의 평가들을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죠. 상상님, 월 1일 날 써주셨네요. 오늘 케이블에서 신세계 봤는데 이정재는 정말 좋은 배우 같다.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배우로서의 길만 갔으면 좋을 텐데 그가 펼치는 연기와 눈빛은 만드는 것이 아닌 타고난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정재를 아주 좋게 봐주셨고요. 이 신세계 OST가 뒤늦게 올해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원으로도 지금 나와 있을걸요? 그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그 OST도 들으시면서 또 그때 감흥을 한번 추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깡 A님, 스틸 앨리스를 봤는데 아무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더 깊게 감동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 부모가 시간 앞에 무력해지는 모습을 봤을 때 자식은 극중 크리스틴 스튜어트보다 이자벨 위퍼라 같은 반응이 더 와닿기 때문. 특히 마지막은 더욱. 줄리엔 무어는 여기서도 연기력이 돋보이지만 최근 맵투더 스타를 봐서인지 인상은 덜했고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매력적이긴 했다. 그 다음에 곰띠님, 와이프와 나이트크롤러 봤습니다. 르네 루소를 왜 썼는지 모르겠지만 질렌할의 얼굴이 너무 징그럽다고 아내가 말하더군요. 거의 예측 가능한 이야기였지만 나름 재밌었습니다. 아, 나이트크롤러 이것도 제가 곰띠님께 추천드렸던 그 영화인데 다행이네요. 그래도 재밌게 보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뉴운치트킴님,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마스터 미리의 만화 몇 권이 믹스된 스토리이고, 캐릭터 셋이 각각 선택한 삶이 모두 최선이라는 일본 영화스럽지만 그럭저럭 자연스러운 자체판 결론. 시바사키 코우의 숱장 표정 연기가 상당히 불만하다. 대체로 귀여운 영화. 원작 만화처럼 30대 직업 여성이 공감하기 좋은 에피소드가 많은데, 만화에선 별 거부감 없이 전달됐을 심히 일본적인 상황이나 인물 묘사가 몰입을 방해할 수도, 또 그들이 중간에 누리는 작은 해방감 역시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일본 영화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일본 정서가 있어요. 약간 좀 일본식 감상주의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호들갑을 떤다거나, 뭐, 오버한다거나, 뭐, 그런 게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봐야 돼요, 일본 영화는. 그래서 류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약간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의 일본 영화를 좀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특유한 정서를 패스해버리고 나머지 부분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은, 좋은 영화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이 영화 30대 직업 여성이 보기에 좋다고 류우님께서 써주셨네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자, 똑강A님이, 고양이를 부탁해 보시고 써주셨네요. 예전과 달리 슬프다. 모든 것이. 내가 인물들이랑 같은 딜레마를 겪어서인가. 약간 좀 쓸쓸하네요. 자, 사악햄톨님께서 5월 5일날 써주셨습니다. 어린이날에 써주셨네요. 퍼스트 어벤져 속편이 윈터 솔저인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 놀랍도록 재밌어진 윈터 솔저. 어쩌면 버키의 역할 때문인지도. 퍼스트 어벤져는 다시는 안볼 듯. 너무 지루해. 이렇게 써주셨네요. 윈터 솔저는 정말 잘 만든 영화고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의 감독이 어벤져스의 속편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윈터 솔저를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액션 영화로서. 박영규님께서도 트위터로 어벤져스 2탄 봤는데 굳이 찾아가서 볼 정도는 아닌 듯. 재미나게 잘 만들긴 함. 마블 팬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냥 일반인 기준. 광고 한 만큼 재미는 있다. 매드맥스는 보긴 볼 건데 그냥 매드맥스 두번 보는 게 나을 뻔했나. 마음님께서도 써주셨네요. 원래 TV로 영국 영화 Forget Me Not을 보다 기본적으로 슬픈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만은 볼수 없는 영화. 음악과 비 오는 런던의 거리 풍경이 멋진 로맨틱한 영화. 런던의 비 오는 거리 풍경. 뭔가 좀 느낌이 있는데요. 가보진 않았지만 런던을. 어렸을 때그 셜록 홈즈 추리 소설 읽으면서 가끔 이런 묘사가 있거든요. 그 런던의 그런 안개 낀 그런 그 묘사를 읽으면서 야, 정말 한번 런던 얼마나 멋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고 싶다 직접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또 제가 애드립을 치네요. 자, 류우님 또 써주셨네요. 기생수 2편을 보셨네요. 1편에 비하면 초반 진행이 느슨하다. 많이 느슨하다. 졸리다. 스토리를 두 편으로 나누면서 분량을 맞추는 느낌. 중반 이후는 나름 그래도 액션이 많고, 이야기를 정리하기 위한 진행도 빠른 편이지만, 패턴이 좀 반복되는 느낌. 굳이 배드신이 들어가야 했을까 싶기도 하고, 인간 살인마 캐릭터는 마지막에 어디로 사라져버린 건지, 메시지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어버려서, 1편의 완급 조절이나 짜임새 있던 구성이 사라졌다. 아예 1편이랑 쭉 이어서 보면 차라리 나을지도. 이 기생수 애니메이션이, TV 애니메이션이 얼마 전에, 마무리됐었는데, 영화도 이제 마무리됐군요. 1편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아쉽다. 그런 평가네요. 자, 계속해서 마음님 트위터 글 읽어보면요. 바다는 늘 그리움의 대상이다. 올레 TV로 일본 영화 소년 소녀 그리고 바다를 보다. 스토리 전개가 느린 편이라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겠으나 영상이 아름다운 편. 특히 여자 주인공이 혹시 수영 선수 출신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잠수 장면이 아름답다. 아, 바다를 아주 이쁘게 그린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름에 좀 어울릴 법한 그 영화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신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먼저 똑강의 A님께서 5월 13일 날 써주셨네요. 시사회에 다녀옴. 별 기대 안하고 봐서인지 간신 재밌었다. 특히 미술이나 의상 같은 시각적 효과는 최고. 수중 연희 장면은 국내 사극 영화 중 이 정도 퀄리티를 본 적이 없는 듯. 눈이 즐거웠음. 아, 채홍사라는 역사적 소재도 신선했고 반면 연기는 진짜 최악. 주지우는 감정이 격해지는 부분에서 계속 발음이 씹히고 김강우는 그냥 웃겼다. 배우들 연기 때문인지 메시지가 담긴 중요한 장면에서 이입이 안됨. 임지연은 매력이 없고 오히려 설중매 역의 이유영 언니가 예쁘고 통통팀. 일부 늘어지는 부분들 빼고는 재밌게 즐길만 했다. 스토리 면에서는 최종 보스전이 신하와 왕이라는 계급이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세대 관계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이 흥미로웠다. 하지만 너무 많은 걸 담으려 하다 보니 매끄럽지는 못함. 그래도 재미는 있었다. 라고 써주셨고요. 뭐랄까, 연기는 뭐 별로 안 좋게 보셨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좋게 보셨고. 트위터에 박금왕님께서 영화 간신을 보았습니다. 상상하는 만큼의 수위 높은 장면이 나오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야한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지연 배우는 맡은 역이 전형적인 편인 것도 있지만 아직 그게 중심을 이끌기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유영 배우는 좋네요. 심각한 연기를 하다가 코믹적인 부분도 나오는데 어색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이유영 배우는 평이 좋아요. 평론가 듀나님도 주목할 만한 배우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고. 제가 이 두 배우의 데뷔작들 다 봤잖아요. 임지연 배우는 그 인간 중독, 또 이유영 배우는 봄 이런 영화. 그 이유영 씨는 그 봄이란 영화에서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감독이 아주 이쁘게 찍었어요. 감사하죠. 자, 계속해서 간신히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연두님, 5월 26일에 써주셨네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괜찮은 듯한데 의상, 성애 장면은 오바스럽다. 퓨전 사극 질린다. 6월 초에 개봉될 이윤택 연출의 해경구 홍시가 기대된다. 아, 해경구 홍시가 나오는군요. 사도세자 관련한 영화들이 요즘에 비슷하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커 님도 써주셨네요. 전체적인 긴장감이 절정이어야 할 후반부에서 오히려 떨어지는 느낌. 주지은 연기는 좋더라. 하지만 심경 변화에 대한 개연성은 조금 납득이 안 됨. 연기를 오히려 좋게 보셨고. 청취자분들의 평가가 좀 엇갈리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자, 곰띠님 5월 14일날 미술관 옆 동물원 보셨다고 써주셨네요. 정말 추억의 영화죠. 오늘 미술관 옆 동물원을 간만에 봤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던 시문화가 오늘 보니 너무 연기를 잘합니다. 오직 시문화만 보입니다. 아, 시문화가 은퇴하는 바람에 정말. 만약에 시문화 씨가 은퇴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연기를 했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전도연 씨도 시문화 씨 세대거든요. 전도연이 이렇게 지금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가는 큰 여배우가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도연 씨보다는 시문화 씨 평가가 더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시문화 씨는 과연 2015년에 연기를 계속했다면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뭐 지금 뭐 은퇴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악의 연대기 극장영화님 글 읽어드리죠. 이거 현재 VOD 나왔나요? 무엇이 악을 악이라고 하는가?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외면하는 사회의 고통에 악이라는 틀을 씌워 말하지만 정작 모른 채 살아간 우리가 악은 아닐런지. 세월호, 미랑, 용산 등등 모든 아픔들이 떠오르고 지나가지만 그들이 악이 아님을 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뼈있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가 정작 악이 아닌가,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아간 거지. 그 다음에 위아영 이런 영화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님,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의 영화가 아니라 살짝 당황했지만 재미나게 봤다. 벤 스틸러 연기도 좋았고 나오미 왓츠 역시 너무 좋았고 근데 감독이 뭘 말하는 건지 딱히 정리가 하나로 안 된다. 박흐망님, 위아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세대 간의 영향을 주고받음으로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식의 영화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정리해보니 이건 아직 제대로 늙지 못한 청춘들이 이제서야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두 분 모두 이 영화가 그 예상했던 전개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흔한 이야기 영화는 아닌 것 같네요. 자, 위아영을 이제 루우님도 보시고 써주셨네요. 당신이 나이 먹었다고 생각한다면 꼭 보세요. 두 번 보세요. 자기가 살아온 방식, 신체적 매력에서부터 시작해 가치관, 습관, 기억의 공유 등이 어느 순간 세상에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외롭고 찌질하는가를 보여줌. 그 방식에 집착하거나 혹은 거꾸로 의심하고 부정하며 새로운 조류를 받아들일 때와 그렇게 살아온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새 것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근데 조시혁 배우는 아무리 봐도 이광수 닮았다.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귀염. 이렇게 써주셨네요. 뭔가 그 벤 스틸러 영화는 그 월트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또 그랬지만 이 위아영이라는 영화도 뭔가 좀 이 삶에 있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도. 좋네요. 이제 갑자기 보고 싶어지는데요, 저도. 이 영화. 위아영. 비교 감상 해봤고요. 자, 마음님. 원래 TV로 행복한 비밀을 보다. 오랫동안 엄마의 자존심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엄마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딸은 엄마를 이해하게 된다.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서인지 한 권의 소설을 읽는 느낌. 전쟁으로 연인을 잃고 그 상처 때문에 결혼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린 엄마의 비위 역할의 배우 앨런 버스틴. 노년의 모습이 그녀의 전성기 때와 아주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다. 열정적인 그녀, 매력적이다. 영화를 보고 역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독 칼리 코울이는 영화 델마와 루이스의 각본을 썼고 이 영화로 감독 데뷔를 했으나 영화 매드 머니를 끝으로 영화를 접고 지금은 TV 드라마 내쉬비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라고 써주셨네요. 영화 행복한 비밀이었고요. 사킴톨님이 짧게 이렇게 써주셨네요. 거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마음 아파 보는 내내 울적 이라고 써주셨고 그 다음에 카와이 외계인님께서 트래쉬라는 영화도 있었죠. 재밌게 보긴 했는데 왜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드는 걸까. 왜 어째서. 감독 스티븐 달드리의 빌리 엘리어트, 디아워스, 더 리더 책 읽어준 남자,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빌리 엘리어트 뮤지컬 라이브까지 봤고 나는 트래쉬가 제일 감흥이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스파이에 요거 비교 감상해보겠습니다. 카웨이 외계님 5월 28일 날 써주셨네요. 스파이 보면 너무 나오고 싶은 걸 겨우 참여해봤다. 뚱뚱한 사람을 언어로 놀리는 것도 불쾌했으며 이런 비하 개그 코드 자체가 나랑 안 맞는, 그래서 나는 개그 프로를 전혀 안 보지. 완전 노잼.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 당시 그 번역 때문에 불쾌하셨던 것 같습니다. 스파이 매우 재미없게 봤던 것 같고요. 스트라이크님, 스파이 아주 유쾌한 영화임. 영화 보면서 오랜만에 웃었네. 크크크. 멜라니 메카시란 배우 여기저기서 조금씩 본 기억이 있었지만 처음 각인된 영화는 세인트 빈센트.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본 건데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 나중에 나온 영화 챙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다음 류우님, 스파이 짝사랑과 여자들의 감정, 시선, 자아 실현에 대한 은유가 거의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급이다. 잘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욕설 위주의 개그 코드가 나랑 잘 안 맞아서 좀 그랬다. 요즘 저쪽 동네에서 유행하는 액션은 확실히 존 윅 스타일인 듯 각자의 재능이 발휘되는 영역과 아닌 영역이 차이란 미묘하면서도 확연하다. 그 영화 존 윅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류님께 존 윅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존 윅 스타일이. 그랬더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영화 본 시리즈, 그 다음에 테이큰 시리즈로 시작된 리얼함을 표방하는 작고 빠른 동작과 나이프 중심의 액션이 한편 갑갑해 보였던 면도 있는데, 원래 영화 액션의 큰 동작들과 총기에 접목시켜서 실전적인 듯 보이면서도 호쾌한 느낌의 액션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 영화 이퀄리브리엄의 건카타 액션이 보다 현실 반영 형태로 발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 드렸죠. 액션 구성이 아닌 액션실 연출도 리얼감에서 실전감으로 바뀐 건가? 그리고 타격감 혹은 과장된 충격감 등이 화면에서 덜 보이는 것 같은데, 액션씬 자체에 아픔이 느껴지기보다 어떤 멋있음이 느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었죠. 이 류님이 그 무술 전문가이시죠? 무도가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액션에 대해서 계속 여쭤봤던 겁니다. 전문가시니까. 그거는 디스암이라는 유술기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인 것 같습니다. 총 잡은 손을 잡아서 꺾고 던지거나 굳혀서 잡아놓은 채로 제3자를 상대하며 방패로 삼는다든지 무기를 뺏거나 하니까 다수 상대 액션이 가능해지죠. 타격보다 유술기가 동작이 많고 호흡이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유리하게 이어지는 느낌과 스토리감이 있는 액션씬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동선의 곡선과 원형이 많아지고 밀었다 당겼다 접었다 폈다 하는 공간감의 변화가 생기는 것도 말씀하신 멋있음의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사실 이게 좀 저는 이런 액션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변화된 것이 사실은 뭐 돌고 도는 거잖아요. 유행은 돌고 도는 건데, 현재 우리 관객들이 좋아하는 거는 작고 빠른 동작으로 사실감 있게 타격하는 그런 액션을 더 선호하죠. 현재는 아마 영화 본 시리즈나 테이큰 시리즈 덕분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것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이런 유술기 계통에 뭐 잡아서 넘어뜨린다면 꺾어서 굳히게 들어가고 뭐 이런 액션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유행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액션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선호하고 있었던 그런 짧고 빠른 타격기가 없다고 해서 그 액션 영화를 폄하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새로운 유행인 어떤 유술기 계통의 그런 액션을 또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그 유술기 액션의 어떤 매력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할 것인가. 제가 지금 말을 좀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좀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액션씬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근데 또 한 가지 조금 더 제가 애드립을 치자면 점점 힘이 빠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액션 구성 혹은 액션 연출의 이제 유행이 바뀌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카메라 연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액션 영화에서는 아무리 액션이 이렇게 뭐 새롭게 바뀌어도 그것을 찍어내는 카메라 연출이 진부하면은 그 새롭게 바뀐 액션이 관객에게 어떤 감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액션 자체에서도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또 발맞춰서 이 카메라 연출도 액션 영화에서는 또 중요하고 또 새롭게 변해야 된다. 오로지 관객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액션 영화 한번 녹음해야 되겠네요. 제가 매드맥스 편에서 좀 얘기해 드리지 않았나요? 차량 액션에 대해서. 넘어가고요. 스파이 비교 감상이었고요. 자, 스트라이크님이 24일날 그리고 25일날 연달아서 써주셨는데, 연이어서 읽어드리죠. 24일날 써주신 거, 어제 본 영화 진격의 거인 극장판이랑 트레이서. 진격의 거인은 왜 사람들이 진격 거리는지 알겠더라. 작화나 음악이 박진감이 넘치고, 영화 트레이서는 내가 보기엔 주인공이 제일 나쁜 놈. 그다음에 25일날 어제 새벽에 본 살인 의뢰, 박성웅은 터미네이터였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써주셨네요. 이 진격의 거인은 제가 그 TV 애니메이션으로도 봤었는데, 볼 때마다 약간 좀, 뭐랄까, 좀 우익적인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좀, 그, 영화 속에 있는 코드를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큰 그런 만화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멍멍군님, 5월 25일 날 써주셨네요. 테라즈 락행을 봤다. 재밌어 보이기도 했고, 무료로 나와 있어서. 대강의 내용을 알고 있어서인지 영화 박쥐와 비교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어벤져스2에서 딱히 예쁘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여기서는 주인공 언니 엘리자베스 올슨이 정말 미인으로 나온다. 테레즈 락행. 마음님도 써주셨네요. 올레TV에 올라온 무료 영화 중에서 선택 영화 봄 눈을 보다. 영화적 재미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잘 맺어진 삶의 끝을 그려볼 수 있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돈돈 하는 게 이해되었다. 왜냐하면 주부는 가정경제의 수입 지출의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남편은 돈을 벌어도 돈의 씀씀이를 모르고 아이들은 철이 없어서 돈의 가치를 모른다. 그런 면에서 주부는 외롭다. 가족의 오해를 사기도 하고. 이 방송부를 들으시는 주부 청취자께서는 굉장히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댓글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자, 5월 27일 날 곰디님께서 서칭 포 슈가맨 보시고 써주셨네요. 저는 꽤 큰 감동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마기를 할 때도 가끔 정장을 했었다는 대목이 와 닿았었고요. 남아공 사람들도 참 대단하더군요. 첫 공연할 때 서로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이 서칭 포 슈가맨 제가 꼭 한번 다뤄보고 싶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까먹네요. 요거 제가 한번 꼭 가을쯤에 그때 한번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거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우님께서 5월 28일 날 강신의 수다 방송편 시를 다시 올려주셔서 다시 됐다. 이해할 코너로 다시 올렸었죠.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개인적으로는 영화 시를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었기 때문에 정작 영화를 다시 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영화를 본 지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도 영화의 감동은 여전한 것 같다.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던 푸르고 푸르렀던 강물이 생각난다. 다리 밑으로 흐르던 푸르다 못해 검은 강물. 다리에서 바라보던 이승과 저승의 거리만큼이나 멀고 아득하게 느껴지는 강물. 그리고 그 위로 또박또박 스노하지던 아름답던 시, 아네스의 노래. 야, 정말 이 시는 정말 잘 썼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직접 쓴 거죠. 참 그리고 제가 올렸던 트윗글을 무슨 영화 보셨어요? 에피소드에 올려주셨더라고요. 팟캐스트 듣다가 정말 움찔했습니다. 놀라기도 했지만 감사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왜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취자분들의 그 영화 평을 제가 훔쳐와서 이렇게 녹음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희 방송편 ER코너 C편을 들으시고 이렇게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박하사탕 방송편도 제가 녹음했었는데 그것도 별로 다운로드가 별로 안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안에 이창동 감독의 나머지 두 영화 오아시스, 초록물고기 다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입니다 저에게. 자, 극장영화님께서 써주셨습니다. 헝가리에 여성의 날이 있다면 우리에겐 카트. 카트는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진 게 속상했다면 정의의 완성을 보는 쾌감으로는 여성의 날이 나쁘지 않았다. 다만 메시지 말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단점. 우리는 언제쯤 실제로 경험할까? 이 영화를 보고 이랜드가 홍대에 면세점을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기독교 기업의 성공 신화의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현혹할지 싶어 아찔했다. GS랑 현업으로 한다는데 굳이 이랜드랑 손잡은 게 의아. 기업이면서 하나님을 팔아 착취. 주변의 이랜드 계열사에서 되어나온 사람들 중 특히나 비신앙인들이 그 경험으로 이랜드를 들먹이며 개독이라고 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고 뭐라 답해줄지 모르겠다. 이제 기업에서 믿음이란 완장 좀 벗어줬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네요. 이란디에 대해서. 이랜드가 홈에버, 맞죠? 홈에버 사태를 일으켰었고, 그것을 다룬 영화가 카트였었죠. 얼마 전에 백상이었던가요? 뭐 어디서 카트가 상도 받고, 염정아 씨도 상 받고, 뭐 그랬던 걸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소외자들을 다룬 영화를 주류 영화제에서 인정해 준 거죠. 저도 보수적인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 많은 분들이 개독교라고 욕을 하는 게 공감이 되는, 그러면서도 좀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뭐,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거? 이 개신교의 문제점들을. 정말 회개하는 그런, 그래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연주님 댓글 한번 읽어보죠. 영화 위플래시에 나오는 그런 선생 싫다. 모멸감 주고 분노를 일으켜서 증오심에 피나는 연습을 유도한다. 증오심에 가득 찬 선생이 음악을 한들 그 음악은 더 이상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지. 영화는 참 재밌다. 시종일관 흐르는 재즈와 드럼 소리 멋져 불어. 이렇게 아주 호평을 써주셨네요. 감정 이입을 해서 영화를 보신 것 같습니다. 위플래시. 저도 좀 봐야 되겠네요. 빨리. 계속 까먹네요. 이것도. 좋은 평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음에 슬프다님. 영화 원바디스를 보니 나는 좀비이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렇게 아주 슬픈 감상평을 써주셨네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셨나요?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그러네요. 우리가 살면서 뭐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참 쉽지 않네요. 다시 좀 무거워지네요, 제가. 하지만 언젠가 꼭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시고 또 건강하시고 뭐 삶에 있어서도 의욕을 가지시고 뭐잘안 되던 문제들도 잘 풀리고 그러길 정말 바랍니다. 정말로요. 이거는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뭔가 좀 오글거리긴 한데. 정말로, 제가 믿는 신이 청취자분들께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댓글, 스트라이크님 댓글입니다. 5월 30날 써주신 거네요. 투모로우랜드. 결말이 좀 싱겁긴 하지만 나름 재밌네. 아이들과 조지 클루니 케미가 좋구만. 주인공 동생으로 나왔던 그 귀여운 꼬마가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루퍼에서 그 무서운 아이였구나. 이 루퍼라는 영화에서 그 아이가 굉장히 연기를 잘했거든요. 그 막판에, 와, 정말 그 결말점에서 보여주는 그 연기. 어떻게 이런 표정이 나올까? 야,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드디어 다음 작품을 찍었나 봅니다. 좋은데요? 이 영화 꼭 보고 싶은데요? 계속 읽어드리죠? 조지 클루니는 상대 역이 어려도 전혀 어색함이 없구나. 온 가족이 보기엔 무난한 디즈니표 SF 영화. 매드맥스의 엄청난 액션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 마케팅도 다른 블록버스터에 비해서 빈약해서 그렇지. 투모로우랜드 이 영화, 그리 재미없는 영화는 아닌데, 결말이 좀 빈약한 거 빼면 오랜만에 보는 가볍고 따뜻한 SF 영화임. 맞아요. 투모로우랜드가 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혹시 가족 단위로 영화 보실 분들은 투모로우랜드 검색하셔서 이 영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가볍고 따뜻한 SF 영화라고 하니깐요. 자, 이걸로 모두 방송 댓글 마쳤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발음도 좀 많이 꼬이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애드립을 안 친다고 했는데 계속 이게 욕심이 생기네요. 방송하면서 아이, 뭔가 좀더 여러분께 친밀하게 뭔가 더 얘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애드립을 쳤는데 더 힘드네요, 그러니까. 더 기운이 빠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되고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메르스 때문에 좀 어둡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또 각자 개인적으로 또 힘든 일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이.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에 영화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무슨 영화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 주에는 재밌는 영화 많이 개봉하는데 제가 극장에 가기가 좀 무서워서 겁이 많아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